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1장 12절 말씀은 우리가 매우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저도 어려서 이제 교회에서 여러 훈련을 받으면서 또 이렇게 전도에 관한 훈련들을 받을 때에 이렇게 필수적으로 꼭 이렇게 암송했어야만 하는 그런 이제 구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절보다도 사실은 이 전체 맥락에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중요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이 구절의 의미를 더 살려주고 그리고 이 맥락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우리가 오해하면서 우리가 그 구절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13절의 맥락에서 이해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어떻게 주어졌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는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 맥락 속에서 지금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 세상을 혹은 이 세상에서 당신님의 자신의 어떤 그 근거와 원인으로 삼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근거와 원인으로 삼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은 바로 그렇게 세상을 근거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근거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원인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기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상대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태어나게 된 것, 혹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된 것, 혹은 우리가 그 어떤 것들을 이렇게 좋아하게 되는 것,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다 이유에 해당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진짜 참된 원인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서 우리의 근거가 부모님께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어떤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근거가 우리의 근거가 이 세상의 물질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의 참된 근거와 원인은 하나님뿐이시다라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만물이 주님으로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속한 어떤 그 인간의 어떤 그러한 그 취향은 태도는 하나님을 원인으로 삼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원인으로 삼고 싶어합니다. 특별히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우상들은 바로 그 현상 유지를 위한 신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의 신들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신들이었습니까? 그들이 어떤 그 농경을 하면서 그들이 어떤 그 가물었을 때에 어떤 농사가 짓기 힘들어져서 그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그들을 돌봐달라고 우리의 이 먹고 사는 이 문제 우리가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 이렇게 풍족하게 사는 이 상태를 계속해서 지속시켜 달라고 간구하고 빌었던 바로 그런 우상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상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것들을 대적하시면서 이 현 인간이 자신이 속한 현 상태, 인간이 내가 나 스스로를 원인으로 삼는 그 상태를 끊임없이 깨부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5장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41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벨사살이 자기를 위한 이제 어떤 연회를 베푸는, 그래서 자기 어떤 그 권력의 어떤 그 정점에서 어떤 그 권력에 취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어떤 그 잔치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그 유대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어떤 그 집기들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집기들을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어떤 음식들을 담고 어떤 자기들이 하는 어떤 축제의 어떤 도구로 삼았던 것이지요. 근데 그때 갑자기 벽에서 손이 나와서 어떤 이제 글씨를 쓰게 됩니다. 모두가 다 경악을 합니다. 근데 이 글씨를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온 것입니다. 그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인 벨사살에게,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재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대게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대게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 새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 당시에 바벨론은 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유지하고 있는 이 강력한 어떤 이 국가의 어떤 이 힘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에서 나온 것으로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왕들은 반신 반인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그들은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내가 지금 이 누리고 있는 이 권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영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러한 이 권력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벽에서 갑자기 손이 나와 글씨를 쓰는 겁니다.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너의 시대가 이미 세워진 바 되었다. 내가 그토록 그렇게 좋아하고 내가 그토록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너의 시대가 이미 하나님께 측정된 바 되었다. 이미 하나님이 너의 나라를 나누기 시작하셨다. 그리고는 페르시아 왕인 다리오가 일어나서 그 왕국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언제나 그 현상 유지를 목적으로 삼는 어떤 우상들을 치시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임을,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보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도 매우 시끄럽습니다. 언제나 그러나 사회가 시끄럽지 않았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명분들을 가지고 싸우고 여러 가지 이념들을 가지고 싸웁니다. 그러나 그 싸움의 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모두 다 동의하듯이 사실 명분은 이렇게 좀 거들 뿐, 그 이면에는 어떤 그 권력을 향한, 자기의 어떤 자리를 향한 어떤 그 욕심들이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권력의 어떤 의지의 어떤 이면을 내려다보면 왜 어떤 사람들은 같은 어떤 한 소속이 묶임이 되고 왜 어떤 사람들은 다른 팀이 될까요? 언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로 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을 쓰기 때문에 한국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묶일 수밖에 없고 한국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묶일 수밖에 없고, 일본 사람들은 일본말을 쓰기 때문에 일본이라고 하는, 일본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똑같은 이제 말이 떨어져도 그 자기가 어느 그룹에 속해 있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매우 달라집니다. 최근에 대학가에서 그 어떤 안녕들 하십니까? 라고 어떻게 보면 문자 그대로 보면 안부를 묻는 그런 이제 대자보가 이렇게 붙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굉장히 많은 이제 사회적인 어찌면 이제 이슈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지금 우리가 처한 어떤 젊은이들이 처한 어떤 이 상황의 어떤 그러한 그 난감함과 어려움을 토로하는 도구로 그 말이 해석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반대편에서는 우리가 이미 어떻게 보면 많은 것들을 이루었고 정말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지금 주어진 이 시대인데 그것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불평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그 비판의 도구로 그 말들이 또 해석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지는 굉장히 우리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런 의견의 차이가 나뉘는가 보면 각자가 속해 있는 자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자 속해 있는 자리가 다르면 내가 속한 자리가 아니면 상대가 틀리고 나만 옳다라고 그런 어떤 여기는 어떤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나를 원인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원인이 되고 내가 자란 자리가 경험이 되고 내가 배운 말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근거가 되기 때문에 나와 다른 말을 사용하고 나와 자리가 다르면 그 사람을 틀렸다라고 여기는 그 태도가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의 아주 본질적인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창세기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시험을 할 때에 그가 했던 말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따먹게 되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너희 근거로 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너희 스스로 근거가 될 것이다. 하나님을 원인으로 삼지 않아도 하나님을 근거로 삼지 않아도 내가 너의 원인이 되어서 네 스스로가 너의 어떤 그런 근거가 되어서 너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속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물론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의 풍성함을 누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나서 첫 인류, 그들이 낳았던 첫 그 아들들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요.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까요? 자기보다 자기 동생 아벨이 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그 죽임에 그 살의를 느낄 정도의 그래서 실제로 살인을 행할 정도의 어떤 그런 그 격한 감정 그 이면에는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단의 음성이 그 사단의 말이 그에게 명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근거다. 내가 옳다. 나와 다른 자는 죽어도 좋다. 그래서 유일한 혈육이었던 아벨을 그렇게 죽이고 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가인이 만들어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 곁을 떠나서 애녹성을 쌓습니다. 자기 스스로 근거를 삼겠다는 것의 분명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인의 후예들로부터 인류의 문명이 발달합니다. 음악을 하는 자들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구들을 만드는 자들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홍수로 전 세계를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실 정도로 무시무시하고 처참한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원인으로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인으로 삼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기준을 원인으로 삼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4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누가복음 4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공간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누가복음 4장에는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의 시험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시험의 내용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돌로 떡을 한번 만들어봐라. 그랬더니 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또 마귀가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있는 것이니 내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넘겨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또 너 성전에서 한번 떨어져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 아니냐. 그럼 많은 이들이 너를 따를 것 아니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이 어떤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이들에게 어떤 강요하는,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먹히는, 소위 세상에서 먹히는 어떤 근거들, 그것들로 너의 근거를 삼지 말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세상의 떡으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권력으로, 세상 사람들의 인기로 하나님의 일을, 참된 어떤 일을, 그리고 참된 삶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입니다. 하나님만 경배해라.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라. 하나님의 말씀만 먹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의 최종적인 근거로 삼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서 우리가 가지게 된 우리의 정황과, 그리고 하나님 당신님 그 자체와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단 이야기는 아니고요. 우리 교단은 훌륭하니까요. 그 다른 교단 이야기입니다. 소위 우리나라에서 자기들 스스로 장자교단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그 신학교에서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몇 달 전에 어떤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오병이어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자기도 자기 가족도 그 예수님께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바친 그 어린아이처럼 정말 건축 헌금을 많이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 그걸 축복하셔서 그 많은 이들을 먹이신 것처럼 내가 그 헌금을 축복하고 그래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서 정말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정말 자랑할 만한 큰 성전을 우리가 짓게 되었다. 그것이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한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3박 4일 동안 그런 설교를 한 후에 어떤 신학생이 물어봤습니다. 대담하는 시간에. 그것은 목사님 개인의 경험으로 보면 맞는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성경 신학적으로 보면 좀 틀린 해석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딴지를 건다면, 문제를 삼는다면 어느 목사가 와서 신학교에서 설교를 하겠는가라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변호하였습니다. 저는 그분이 한 말씀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노력하여 정말 많은 금액을 모았고, 그리고 그 금액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큰 그 예배당을 지었다라는 걸 자랑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텍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본문이 아닙니다.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세례요한은 왔으나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위대한 자이긴 하나 그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어떤 구약의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인물이기는 하나 이스라엘이 구약의 그 역사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들이 그 언약을 지는 백성으로서 수고한 그 모든 수고는 귀하긴 하나 그것이 텍스트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본문입니까? 무엇이 우리 인생의 근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가 근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왔던지 간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훈련을 해왔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해왔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지켜왔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드는 요인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어떤 이름을 낼 만한 근거가 된다면 그것은 바벨탑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종교개혁가들이 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화려하게 성전을 짓는다라고 해도, 중세시대에 아무리 화려하게 교회당을 지었다라고 해도 그것이 그 성전을 지은 것이, 그 교회당을 지은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증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너무나 귀한 존재이죠. 하나님 앞에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될지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마리아라고 할지라도 예수가 강조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강조되지 않고 어떤 사람이 한 일의 어떤 예시로 사람이 노력하여 사람이 이만큼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예시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에 불과하지 않다, 그건 우상숭배에 불과하다라고 우리의 종교개혁가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자리에 동일한 논거와 동일한 근거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 비판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좋은 목사님을 모시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처럼 신앙을 강요하거나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과로,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외형들로 신앙을 강요당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인격으로 대우하는 어떤 그런 자리에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결과들을 볼 때에 우리의 현재의 마음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볼 때에 과연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또 많은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그들이 지적했던 그 내용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운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어떤 언약 공동체가, 어떤 교회가 참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있다면 그곳에서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열광적인 형태로도 그런 것이 나타날 수 있고 어떤 잠잠한 형태로도 그런 것이 나타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회심의 역사가 나타난다. 회심이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우리 자신의 어떤 한계와 이것들을 주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인생이 답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의 자녀들에게서는 그 태도가 나타납니까? 과연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겸비하는 자세와 하나님 앞에서의 그 간절함과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그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17세기, 18세기의 청교도들의 글을 보십시오. 물론 그들이 매우 엄격하고 너무나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강요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보면 끊임없이 존 뉴턴이나 어떤 그들의 글을 읽어보면 끊임없이 그들은 많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진전과 많은 성화의 진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했던 유일한 고백은 그것이었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주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거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의 현 상태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어주겠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해 주겠사오니 지금 우리의 자리, 우리의 현상을 유지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며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찬양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의식이 있습니까? 예수가 우리 가운데 가져오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로도 안 된다, 세례 요한으로도 안 된다, 마리아로도 안 된다,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 그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신앙의 언어가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분위기 속에서 자라났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느 교회에 있냐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로고스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현 사실로부터, 그 자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부터 우리의 언어가 시작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다시 정립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도덕이, 우리의 윤리가 다시 정립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새로운 인생으로 부르신 그 일을 위해서 주께서 오신 그 날임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인생으로, 그냥 단지 세상의 어떤, 세상 사람들도 좋아할 만한 어떤 조건으로, 세상 사람들도 납득할 만한 어떤 조건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그 갈급함과,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의 자리로,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참된 평안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참된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며, 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을 맞아들이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근거요 원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설령 우리의 현재의 자리가, 우리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이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참된 원인과 근거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만이,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근거요 우리의 원인이며, 그러한 자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그러한 자리 속에서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태어났으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 주의 놀라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구체화되게 하시고 현실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